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성경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디모데에게 주신 첫 번째 서신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고 부족한 종이 그 뜻을 조금 해석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모두들 듣는 모두들에게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또 바르게 성경에 참된 뜻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 교훈을 마음에 잘 귀담아 들어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리함이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도 물론 해당되는 말씀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 주신 귀하고 복된 성경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깨닫고 그 교훈 안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되고 성경 말씀의 교훈으로 인하여 즐겁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 다섯 가지 명령, 보통 우리는 하나 둘 셋 정도도 기억하기 어떤 때는 어려운데 다섯 가지 그러면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다 하십시다. 다섯 가지 명령 11절부터 보십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영어 성경들, 옛날 성경이나 근래의 성경들 오면 취하라. 좀 강하게 영생을 굳게 붙들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굳게 붙들라. 영생을 굳게 붙들라. 그건 말이겠죠. Lay hold on, take hold of, take hold of. 꽉 붙잡는 그런 뜻이겠죠. 굳게 붙들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그 곁에 두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하나님과 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늘 묵상하고 율법책도 묵상할 터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는 선지자들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의 일에 쓰시는 자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죠. 복음 사역자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역자로 보이는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 청년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점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특별한 소유, 예,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다섯 가지 명령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21절에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이 아니라 금요일 밤에 제가 앞부분을 한 것 같은데 앞부분에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한 그 부분에서 말씀했나요?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란 경건과 자족함 대신에 돈을 사랑하는 탐심, 욕심, 탐욕, 돈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그는 돈 사랑의 마음을 버려야 했습니다. 목사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돈 사랑하지 말아라. 왜? 왜냐하면 돈 사랑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비유하면서 그것도 결국 재리와 일락의 육신의 쾌락이나 돈에 대한 돈 사랑이 그를 자라지 못하게 막아서 실패한 씨입니다. 씨가 잘 믿는 믿음도 있는 것 같고 확신도 있는 것 같지만은 도무지 자라지를 못하는 것은 돈 사랑이 가시와 같이 그를 찔러서 자라지를 못하게,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게 돈 사랑 때문인 것처럼, 내 돈 사랑 그것은 우상 숭배가, 탐심은 우상 숭배다. 결국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왔다 갔다 이것 할까 저것 할까 둘 다 가져야 되는데 마치 어린 아기들 한 손에 뭐 하나 들고 또 뭐 하나 주면은 이거를 놓고 그거를 잡았다가 또 놓고 또 이걸 잡았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 다 둘 다 갖고 싶은데 손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돈 사랑을 버리라. 우리는 경건과 자족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보화로 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으면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족하며 나는 행복합니다. I am happy입니다. 행복합니다. 그러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더라는 것이 문제. 더가 탐심이에요. 더 가지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주님 나는 다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지 않고 더 이것들을 피하라. 탐심을 버리라. 돈 사랑 버리라. 둘째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쫓으라. 그러니까 버릴 것을 버리고 탐심은 버리고 돈 사랑은 버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좋은 말씀 많이 있지만은 그는 의롭게 범사에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 성도의 길이죠. 정로죠. 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의니까 계명에 불일치하는 것이 죄요. 계명에 일치하는 게 의이니까 계명대로 살아라는 말씀이죠. 또 경건과 믿음은 진짜 경건한 거죠. 경건과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경건이고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 줄 살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또 그를 섬기고 그에게 순종하며 살고 또 성경은 하나님 주신 책이니까 성경책을 귀히 여기고 성경을 읽고 또 거기에 증거된 모든 진리들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경건과 믿음의 삶이죠. 경건과 믿음. 믿음 없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또 사랑과 인내와 온유, 사랑을 실천해. 사랑은 믿음의 뿌리에서,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꽃과 같고 열매와 같은 것이죠. 믿음이, 참 믿음이 있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아닌 걸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분명하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참 믿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았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선한 열매가 맺혀요. 또 오래 참음과 온유, 이것도 사랑의 성격이라고 그러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설명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계속 읽으라면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거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무례히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절이 있습니다. 사랑이 정말 있으면 겸손하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사랑하고 그러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진짜 좋은 것이죠. 어떤 높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도 더 가족들 친척들 이렇게 모였을 때 인사를 하면서 어른들하고만 악수하지 않고 아이한테 가서도 악수를 하는 걸 보니까 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도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저분이 높은 분인데 나한테 와서 악수를 했다고 그러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절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어떤 때는 좀 미운 사람한테도 떡 하나 더 주듯이 친절하기를 바랍니다. 미워서 떡 주지는 말고 예.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예. 머리 숙이는 거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머리 숙이면 자기가 또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머리가 될 사람은 예,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서로 낮추면은 그 자가 훌륭한 자고 주님의 제자예요.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셋째 명령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어디 쉬러 쉬는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예,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작전 중 은밀한 작전 중 사탄은 항상 우리들의 틈을 노리고 틈이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예, 그렇게 틈을 노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고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 같은 것이니까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싸움.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사람과는 싸우지 말고 예, 마귀와 악령들과는 싸워야 돼. 영적 전쟁 그 죄에 죄 짓는 것 그거 짓지 말라. 그게 싸움이죠. 우리의 자신의 죄성과 싸우는 것도 싸움이고 세상의 악한 풍조와 싸우는 것도 싸움이고 악의 풍조에 쉽게 물들지 말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또 믿어야 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앙하면 그것도 예, 지는 것이지요. 지는 것이죠. 영적 싸움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그 길에는 때때로 실패와 낙심과 두려움과 회개의 눈물도 있지만 승리의 기쁨도 있습니다. 아, 오늘도 승리했다 그러면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예,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했고 바울 자신이 디모데후서 끝에 가면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우리가 생이 끝나갈 때에 우리의 생이 언제 끝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언젠가는 끝내실 때에 그때 후회함 없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살 걸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주여 제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습니다.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싸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서를 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넷째로 넷째 명령 영생을 굳게 붙들라. 아까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꽉 붙들라. 예. 꽉 붙들라. 굳게 붙들라. 영생은 신앙생활의 목표와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고 삽니까? 세상을 바라고 사면 백년에 다 늙고 병약해서 죽음 앞에 서면은 허무해질 터인데요.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고 살지 말라고 그랬지 처음부터 성경은.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나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영생에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영생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은 그러므로 복음 진리의 핵심적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속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구원은 영생에 돕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 하는 말은 영생에 나아가 영생을 얻으세요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우리 모두가 굳건한 믿음으로 영생을 굳게 붙들어 영생을 붙들어 나는 영생은 안 놓친다. 영생 굳게 붙들어 예. 영생을 꽉 붙들어 꽉 잡고 붙들어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교훈이고 13절께서 봅시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지금 말한 이 앞에 지금 현재까지는 네 가지까지 말했는 네 가지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들의 근원이요 생명 자체의 근원이시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고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산 존재가 되게 생명체 생물을 만드신 자가 하나님입니다. 새도 물고기도 땅의 동물들도 또 사람도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고는 예, 창세기 2장 7절인가의 말씀은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산 존재 네페시카야 히브리 말로 네페시카야 예, 네페신 예, 카야 카야는 생명이라는 말 생명의 예, 혼 생혼이라는 말이지만 여기에 네페시라는 말은 예, 영혼이라는 말보다 어떤 존재 그런데 산 존재가 되었 생명체 우리가 이런 일반 생물도 네페시카야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생명체입니다. 생물 그렇게 번역합니다. 네페시카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인정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자신을 밝히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숙하게 명령하였습니다.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재림의 날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온전하게 이 명령들을 지금 말한 이 명령 무슨 명령? 예, 경건과 자족에 충실해야지 돈 사랑 땅에 헛되고 헛된 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버려야 된다. 탐심을 버려야 된다. 돈 사랑을 버려야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걸 명심해야지 조금은 믿는 척하다가 조금 가다가 아이고 돈 없으면 어떻게 사는가 돈이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고 돈을 따라가면 망한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아까 말한 대로 그거를 끝까지 의롭게만 살고 경건하게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온유하게 온유로 살고 또 인내로 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쟁 속에서 지치지도 말고 죄짓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낙심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죄짓게 하는 것도 큰 시험이지만은 낙망해서 안 돼 아유, 난 이제 나만 딱 죽으면 돼 그런 말도 아주 나쁜 말이에요. 그렇게 낙망해가지고 열등감, 좌절감 그런 것도 마귀의 큰 시험이에요. 죄 짓는 것만큼 불신앙에 속하는 것이니까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안 돼.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이제 죽으면 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잘 싸워서 이기도록 싸우고 영생을 굳게 붙들라. 영생 내게 땅의 것들은 다 없어도 내 목숨을 내가 죽는다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아파 죽고 내가 어떻게 전쟁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을 주께서 영생의 나라로 약속하신 대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굳게 영생을 붙들듯이 이 믿음, 이 구원신앙, 이 속죄신앙 굳게 붙들고 영생을 굳게 붙들고 주의 뜻대로 바로 살아가는 것. 15절을 보시다.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하나님은 높임 말을 하는 게 좋겠지. 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거기는 높임 말을 다 했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마지막 대사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경에서 그의 재림은 그의 오심, 오심 혹은 강림하심, 또 그의 나타나심, 나타나심 이렇게 표현됩니다. 안 보이시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예, 가셨던 주님, 하늘로 올라가셨던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예,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세계 역사의 완성이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의인들과 악인들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광의 부활체가 되고 또 영생 영광의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로마서 8장에 말씀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사모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여기에 몇 가지 사실을 증거하기를, 첫째, 하나님께서는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다. 여기에 능하신 자라고 하는 디나스테스라는 말은 주권자, 그런 뜻인데, 주권자, 주권자가 뭡니까? 왕 같은 걸 말해요. 왕, 주님, 이걸 주권자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자는 창조자 그분이, 그가 창조자요, 그가 섭리자. 섭리자라는 말은 바로 주권자, 통치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는 실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십니다. 교환계시록의 표현대로 만왕의 왕, 왕들 중에 진짜 왕, 또 주님, 주인들 중에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둘째,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는 존재 혹은 죽을 수 있는 존재죠. 죽음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자체이십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베스카야, 하나님께서 다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산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생물 그러지 않고 생명체, 산 존재, 좀 더 고상하게 보면 산 존재가 되게 하셨다. 똑같은 단어지만 네페시카야,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 그는 누구에 의하여 생명을 얻으신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가 스스로 계심을 나타내는 명칭이라고 했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가장 기본 동사인, 우리가 우리 뭐 모든 동사에서 있다, 이다가 가장 기본 동사 중에 비동사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비동사, 그렇죠? 그 히브리 말에도 하야, 하야, 하야라는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하야. 옛날 고어책에 하와 그렇습니다. 하와, 하와의 하와의 미할료 형 형태라고 보이는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 영어 성경을 보면 있는 자, 나는 있는 자다, 있는 자다, 예. 나는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심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그는 살아계시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항상 살아계신 자, 영원 자존하신 자이시다. 셋째, 하나님께만 죽지 않으면 그 둘째는 셋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거룩, 거룩도 도덕적인 성격보다 존재적인 초월의 성격, 거룩하시다. 거룩은 우리와 구별된 차원이 다른 초월에 계신 자, 그의 거룩이며 그의 영광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르십니다. 그는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해 저 하늘 높이 빛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우주가 엄청 크지만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더 높으십니다. 그렇죠? 이 우주가 크다고 하나님 우주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은 와 지극히 높으신 다니엘서의 표현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손으로 통치하시는 자, 와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거의 위대하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빛은 그의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는 무한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의 빛은 또한 그의 도덕성도 나타낼 것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도 무한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곧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자이십니다. 도덕적 완전자이시다. 살아시고 완전하신 영광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의 영광을 보면 눈이 멀거나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이제 죽는다. 그렇게 죽는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울이 바울 될 때, 사울이 회심할 때 주님의 빛을 보고 눈이 잠시 먼 것처럼. 넷째,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 세상에서 물질들은 대체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기나 전기나 전파 같이 그것도 분명히 물질인데 공기 속에는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또 수소도 좀 있고 뭐 그렇게 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정말 아름다워요. 진짜 요새 가을 공기들 저 어떤 때는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면 어떤 때는 햇빛이랑 어떻게 잘 조화를 해서 맑은 가을, 파란 가을 하늘을 보면 와, 저 하늘이 우리 예신앙 홈페이지 색깔이다. 홈페이지의 내 바탕색을 아주 파랗게 하고 거기에 약간 좀 옅은 그런 또 그런 하늘 색깔도 있고 그런데 와, 하늘이 저렇게 왜 저렇게 저런 색이 나는가? 그 속에 지금 말한 대로 그런 원소들이 다 공중에도 있어요. 공기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상태가 아니라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거기에 수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여하튼 그렇게 와 진짜 아름다운 색이네. 와 하늘색은 진짜 좋다. 예. 하늘색이 참 좋죠. 그런데 그 눈에 볼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공기의 분자, 원소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사실은 전기도 물질이에요. 전기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전파 요즘같이 와 세상에 이 전파가 온 이 공기에 가득히 전파가 많아가지고 다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전부 옛날 같으면 옛날 처음 스마트폰 나왔을 때 아주 우리 부잣집 사람들은 무전기 그 군인들 무전기 같은 큰 전화기를 들고 다니셨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권사님 그 달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다 조그맣게 되고 전부 스마트폰 없는 사람들이 없다시피 해가지고 그런데 그 눈에 안 보이는 전파가 막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부 비인격적인 것이죠. 그러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물질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인격이라는 말, 하나님께 감히 인격이라는 사람 인자를 붙이는 것은 하나님도 사람과 같이 생각하시고 감정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는 지정의가 있다는 의미에서 다른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십니다. 그는 비인격, 이런 돌과 나무와 이런 것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전기나 뭐 이런 기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는 생각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기뻐서 성도들을 보고 기뻐 노래를 부르신다. 그런 소선지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죠. 스바냐서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또 슬퍼하시고 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감정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말씀도 하시고 또 행동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 영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요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좀 한 후에 17절에 다섯 번째 명령, 우리가 네 가지 명령을 앞에 생각했고 다섯 번째 명령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을 17절 이하에 줍니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혹은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동 본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후한 너그러운 자들이 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더 명령했습니다. 다섯 번째 명령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그것은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하라는 명령입니다. 부자들에게 명령을 하라. 부자들에게 뭐 어떻게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명하라. 마음을 높이자.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마음이 덩달아 높아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먹어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면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이네요. 집도 근사하게 하나 짓고 또 사업도 잘 돼서 소득이 많고 월급도 많이 받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억대의 그런 연봉을 받고 그런 사람 같은요.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더러 억대 미국에서 그렇게 보통 대통령보다도 월급 많이 받는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직장인들 중에 요새는 그런 시대가 됐죠.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은 무슨 30만 불, 40만 불, 50만 불, 어떤 사업체의 무슨 제너럴 매니저 같은 사람들은 막 그렇게 아주 능력이 있고 그러면은 영업을 하는데도 50만 불, 와, 꽤 많이, 우리말로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6억이 넘는 거예요. 자, 그런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사람이 돈 많이 생기면 조심을 해야 돼. 아주 조심 안 하면은 큰일 나. 가난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장점 유익은 있지만은 부유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내가 그 부를 바로 잘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이니 사람이 겸손해야 그것이 성공하지. 사람이 교만하면 망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 있는 지혜자처럼 부유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의 30장의 지혜자는 내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둘째 여기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소망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 재물은 정함이 없다. 지금 있는 것 같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거 많죠. 그래서 많은 재산이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죠. 그러므로 잠언 23장 5절은 부자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겠으리 그런 말 한다고 그러겠지만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 재물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재물이 날개가 달린 것처럼 아이고 가버렸네. 날아가 버렸네. 새처럼 날아가 버렸네. 대형 화재나 붕괴 사고나 교통 사고를 당하거나 암이나 뇌졸중 같은 중병에 걸리는 경우 짧은 기간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들어보죠. 참 재물이 많은데 저렇게 예, 돈을 다 허비하겠구나. 재물은 참으로 정함이 없고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각하고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재물에만 두지 말라. 재물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귀하지만은 재물이 내가 소망을 둘 때 자리가 아니고 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재물이 없어도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재물을 주든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재물로 옮겨지면 너는 재물 때문에 망하겠구나 내가 가져간다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려. 그럼 재물이 다 없어지면 그때 가서 주여 내가 잘못 생각했나이다 이제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나이다 그렇게 할지도 모르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겠죠. 하나님께만 돌아 그것이 인생의 정로니까 그래. 셋째 선한 일을 행하고 부자들에게 지금 교훈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그런 교훈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죠. 구원 얻은 모든 성도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가?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중요한 선행은 전도와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일, 전도와 구제의 일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21장 21절에 보면 의인은 아끼지 않고 구제한다. 와, 참 의인이네요. 아끼지 않고 구제한다.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선한 일에 부요하고 서로 나눠주며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후하고 너그러워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19절 마저 이것이 장래 일에 너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전동사분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 성도들의 선한 행실은 장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아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겠다. 마태복음 7장에 그러셨죠. 반면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의 두어 구절에 말씀했죠. 믿음은 선행이 동반되면 그 진실함이 증거되고 확실한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표는 영생이니까 영생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그 선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영생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지만 현실에서의 선한 행실을 통해 그 구원이 확실해진다는 말씀이겠죠.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20절 마저 보십시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헛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망령되다 속되다 세상적이다 이런 뜻인데 망령되고 지식에 속된 망 세상적이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혹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동 본문에는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그의 서신들 속에 기록된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들을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의 서신을 목회 서신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마치 교범과 같이 가까이 하면서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들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보수신앙입니다. 이 보수신앙, 보수신앙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지요. 그것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 그것이 우리가 예신앙이라고 부르죠. 하도 사람들이 요새 이 보수신앙을 천하게 천박에 구박하니까 우리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보수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참 지식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며 모든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지식은 세상적이고 아까 망령되고 속된 세상적이고 헛된 말과 변론을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말과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익해 하는 바른 지식, 그 성경적 교훈의 지식을 붙잡아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잘못된 지식과 이단 사설을 쫓는 자들, 즉 가라지들과 쭉정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존재와 활동을 생각하면 그런 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사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참된 믿음과 성경적 믿음에서 이탈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보수 신앙을 가지고 성경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 돈 사랑하는 마음, 탐심, 돈 사랑을 버려야 한다. 경건함과 자족함이 성도들의 생활규칙인 줄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탐심, 돈 사랑을 버려야 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하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주여 나는 행복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돈 사랑, 그것은 일만 악의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니까 버려야 된다. 둘째로 우리는 그 대신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즉 성도다운 경건함과 지식과 도덕적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교훈 두 번째 명령하고 그것을 구하, 추구하라. 셋째, 우리는 마귀의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 영적 전투에서 지치지 말고 범죄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범죄도 낙심도 다 내 잘못되는 것이다. 죄도 짓지 말고 또 낙망하지 말고 잘 싸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과 기도로 이기라. 넷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요 소망인 영생을 굳게 붙들라. 많은 교훈입니다. 영생을 굳게 붙들라. 그 영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영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고 소망입니다. 그 영생을 굳게 붙들라. 나는 영생의 이를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로, 다섯 번째 명령은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뭐라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 정말 소망을 둬야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평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지 세상 것은 그렇지 않아요. 셋째, 선한 일과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인 부여를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 우리 아들도 이제, 아들 얘기하면 야단 맞지만 아들도 돈은 하나도 없지만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더라고. 돈을 자기도 좀 목사 되라고 그러는데 목사 안 되고 회계사가 돼가지고 돈 버는 일에 눈이 떠가지고 돈을 버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너 왜 돈 벌래?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래도 목표는 돈 자기가 버는 거는 벌고 나면은 한 자기가 100교회든가 1000교회든가 1000교회를 지원하고 몇백 명의 목사들을 어려운 목사님들을 지원하고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녀석이 목사가 안 되고는 그래도 미안해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서 목표는 그래도 좋게 잡은 거로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랬는데, 여러분은 돈 보면 뭐 하시려고요? 예, 우리 장로님들이 주로 돈 보시는 분들이지만 또 집사님들 돈 많이 벌면 뭐 하시느냐 그럽니까? 우리의 목표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쓰려고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가 없으면은 돈 벌지 말아요. 그렇게 돈 내다가 넘어가지 말고, 아까 지혜자처럼 잠언 30장에 나오는 지혜자처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주신다. 그런데 돈은 아까 그러지, 하나님 제게 돈을 좀 주시면 그 순간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면은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세상 사랑하다가 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돈 가지고 지금 여기에 성경 말씀대로 선한 일을 내가 많이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들어 있긴 하던데, 그런데 이제 목표가 좀 정확하면 좋겠지만은 큰 회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기업가들이 돈 벌어서 그걸 자선단체에다가 내가 자선사업을 많이 해보겠다, 좋은 생각이긴 하죠. 그러나 정말 정신 차린 좋은 그런 선한 일은 아까 말한 대로 전도와 구제의 일을 위해서 선하게 쓰는 그 목표를 위해서 혹 주께서 물질의 여유를 주시면 그것을 쓴다, 그런 목적 외에는 우리가 그런 거 갖지 말아요.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충실하면서 주의 일 많이 하다가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많이 시간이 지났네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섯 가지 명령을 오늘 또 생각해 보고자 또 한번 묵상했습니다. 마음에 좀 새기고 또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실패자,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되고 영생을 붙들고 또 우리가 물질적 부요에 떨어지지 않고 물질적 부요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도 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